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어른 주일학교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첫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 가시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편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75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습을 해오셔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셨구나. 오늘은 제가 따로 복습 시간을 안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이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마음 안에서는 다 자기가 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제를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최고 높은 분이 대통령이지 내 마음 안에서 최고 높은 분이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최고 높은 분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어떤 일보다 소중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보좌에 가보면 다 자기가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외형적으로 갖춘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 보여도 굉장히 사람 마음이 높은 거 보실 때가 있죠.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의 왕국에서는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마음. 근데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도 평소에는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 어렸을 때 흥부와 놀부 이야기 들어보셨죠? 권윤식 형제님? 어렸을 때 흥부와 놀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아, 그대로 믿으셨어요. 아, 이건 성경이 아닌데. 흥부와 놀부는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놀부 저 욕심쟁이, 저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흥부에 대해서는, 안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제 성장기, 저랑 비슷한 뭐 또래라든지 더 옛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놀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흥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동정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나랑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다 좋은 편에 서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 내가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는 흥부 놀부 위치가 딱 되면 그때는 내 이익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럼 흥부 마음이 나올까요? 놀부 마음이 나올까요? 에이, 그래도 나는 그때도 흥부 마음이야. 그러실 수 있겠어요? 아직 그 입장이 안 돼서, 그죠?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흥부 놀부 이야기로 들었을 때 가졌던 판단하고 내가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게 됐을 때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백설공주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한 그 계모 있죠, 왕비. 우리 그거 읽고 나면 막 그 왕비가 내가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백설공주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다 누구 편이에요? 다 백설공주 편이에요. 그 왕비는 너무 나쁜 여자고. 그런데 책에서 읽었을 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중학생 여자애들한테 어떤 친구가 제일 얄밉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뭐였냐면은 시험 보고 나서 나 이번 시험 다 망쳤어.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이래놓고 1등 하는 애들. 제일 밉대. 예? 그러니까 망쳤다 했으면 뭐 30등이 밖으로 떨어져 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좋은데 망쳤어 해놓고 이제 1등 한다든지 뭐 5등 안에 들면은 막 너무너무 미운 거죠. 그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이 나와 상관없이 어떤 그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 내가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내 이익이나 내 명예와 연관됐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진짜 나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흥부놀부 이야기 들었을 때 내가 흥부편을 들었으니까 나는 흥부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왕비를 내가 비난하고 백설공주 편에 섰으니까 나는 백설공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연관돼서 나타나지는 마음, 그게 진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훨씬 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그 시계 아래,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시계 아래 좀 있다 와라. 뭐 요즘 시계들은 그런 소리가 안 나지만 착각, 착각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 너 자기 모습 모르면 너 시계 아래 좀 있다 와. 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근래에도 보면은 사우디라는 나라가 이제 이 왕족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족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번에 어떤 왕세자가 이제 정권을 잡을 상황이 됐는데 자기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 그죠? 사우디에 그 사람들 전부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자기 왕권을 잡는데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을 다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도 아마 성장기에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위하하고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듣고 그게 동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이 올라가야 될 상황이 되고 거기에 다른 형제간들이 장애물이 된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성장기에 뭐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 진짜 그래. 그거는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죠. 자기 왕이 올라가기 위해서 형제간들을 무참히 죽여버린 사람. 형제간 70명을 죽여버린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압살롬? 압살롬은 뭐 왕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왕, 압살롬은 한 명밖에 안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을 이제 욕보였다고 그 압논을 죽였죠. 그 말고 70명 죽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드온의 정실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첩에게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우를 뭐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별로 빛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왕권에 대한 그 욕망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형제간 70명 중에 별로 빛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정식으로 이어서 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 세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 형제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 이게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입장에 안 돼봤으니까 아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러죠. 그 입장에 딱 돼서 왕권이 내 눈앞에 보이면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가 지금 남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친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서울에 빌딩을 몇 채 갖고 있는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외삼촌들이 외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벌써 외삼촌들은 그랜저를 다 타고 다녔대요. 그랜저가 지금은 좀 흔한 차가 됐지만은 그랜저 좀 부자들만 탈 때, 예, 그때 다 외삼촌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외삼촌, 큰 외삼촌하고 둘째 외삼촌하고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외할아버지를 이제 그 입관을 발인을 하고 장지에 가서 하관을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제 친구한테는 둘째 외삼촌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관을 이렇게 내리는데 아버지 관에다 침을 대뱉고 가서 형을 두드러 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장례 치른다고 다 와 있는 데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볼 때는 부당하게 형한테 너무 많이 주고 자기한테는 적게 줬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자기들은 이미 그랜저 타고 다녔단 말입니다. 상당히 아버지가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흥부놀부 이야기 들으면 누구 편이었을까요? 지금 아침이라 판단이 잘 안 섭니까? 여러분 그 둘째 외삼촌 그분도 초등학교, 중학생 때 흥부놀부 이야기 들으면 누구 편이었겠어요? 다 흥부 편이고 놀부고 욕심쟁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부모님 유산 물려받게 되니까 안 준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세상에 부모님 관에 침 뱉고 형을 그 자리에서 두드러 패고 아마 덩치가 더 좋았는가 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그런 내용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뒀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원래 누구였냐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였어요. 자기 동생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수 씨잖아요. 근데 제수 씨를 좋아한 거예요. 아마 이제 미인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 같으면 제수 씨를 취할 생각을 못 하죠. 마음에 들어도. 아유, 미인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이러고 포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왕이잖아.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건 가져야 돼. 그래서 헤로디아를 취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마침 누구냐면 동생이에요. 어떻게 하고 취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여러분 이거 전설 따라 삼천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그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서로 그 왕권 차지하려고 얼마나 그 암투가 많이 벌어집니까? 특히 그 뭐 중전하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비와 빈 사이에 얼마나 그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암투가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형제 우애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선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선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의 어떤 권세와 연관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언제까지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냐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까지는 사울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다윗이 자기에게 도움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나라에 개선을 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그 소고라고 합니까? 예, 그걸 막 들고 나오면서 막 춤을 추고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그때 사울이 속이 확 상해버렸어요. 나에게 수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수만을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무엇이겠느냐. 왕위에 대한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 이 왕위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가 내 아들들에게 유지 다 이렇게 계승해줘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는 걸 일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울 왕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다윗이 좋아요? 내게 유익이 될 때까지 다윗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내 왕위에 위태로운 존재가 된다. 예? 내 어떤 것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여겨졌을 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철저히 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좋아하냐면 나 도와주는 분, 예? 나 위해주는 분, 내게 유익을 주는 분 그런 정도 차원에서는 어떤 신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분 아래 내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예? 내 도움이 돼주는 내가 마음 중심이 내가 왕이 돼 있으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 정도일 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버려야 될 때, 내 원함을 깨뜨려야 될 때, 내가 낮추어져야 될 때는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그 나라를 지켜준 게 다윗인데 다윗을 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그 포도원 비유를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품꾼들에게 새로 주고 갔어요. 갔다가 포도 이제 수확 시기에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좀 그 새를 받아와라고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새로 포도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보낸 하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내고 또 보내니까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나중에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라고 상속자마저 죽여버려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을. 주인을 두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왕 아시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얻어가지고 어떤 신을 숭배했죠? 어떤 신 숭배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바알? 예. 네. 어쨌든 그 아합이라는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나봇의 포도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나봇이 아니 우리 조상님이 주신 분깃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요구하는데도 나봇은 거절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는 허락하신 분깃이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이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밥을 굶고 누워있어요. 그 어린애들이 여러분 그 흔한 말로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땡깡 부리듯이 밥 안 먹고 애들 무기가 밥 안 먹는 거잖아요. 밥 안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왔어요. 왕이시여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나봇이 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니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그 포도원 하나 뭐 언니 못 언니 그거 갖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왕이 돼갖고 그거 하나도 못 뺏어서 그냥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당장 장애물 제거하고 왕인데 뭘 그런 거 갖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 제거해버리고 취하면 되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 같아요? 두 번째요. 이세벨이 바로 나더니 글을 막 쓰잖아요.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하게 해가지고 나봇을 제거해라. 후송은 안 할 수가 없죠. 이세벨이 그렇게 보내왔는데. 나봇을 제거하고 포도원을 아합에게 줍니다. 근데 아합이 더 웃긴 거는 또 자기가 됐다고 좋아하고 가, 거기를. 나봇 죽이고 그걸 취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요, 이 자기 마음 위치에 자기가 왕이 돼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만 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포기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만 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결국은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그것의 장애물이 되는 건 제거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제가 볼 때 이 가정 생활에서도 가정에서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왕노릇 달라 그러면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죠? 그 남편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남편이 내가 왕이다 이래 버리면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75편 5절. 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5절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북쪽 방향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참 이 우리가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울 왕이 자기는 다윗 때문에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윗 때문에 왕위에서 내려와야 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시면 내려오는 거지 다윗 때문에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됐다.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오로지 이 왕자리 지켜야 된다. 이것만 남아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이 이른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였겠죠.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권세라는 것이 어떤 다윗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면 내려와야죠. 거기서 버티고 있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하고 싸우는 그 검은 선글라스 쓴 사람 나오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영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매트릭스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키아누 리브스인가 그렇고 그 이제 주인공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안경 쓴이란다 선글라스 쓴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야. 막 천명, 만명도 막 복제해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매트릭스라는 공간 안에서 평범하게 살던 여자도 딱 지령을 내리면 그 요원으로 딱 바뀌어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참, 기억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범하게 그냥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와 연관된 어떤 상황이 딱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확 바뀌어서 드러나요. 그게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마지막, 죄송한데 이제 한 구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이거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이제 도망갈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처소를 보이시리라. 자,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버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막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궤를 갖고 가서 백성들의 눈에 아, 하나님의 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왕위를 막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가, 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뜻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더 권능 있게 나타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신자의 마음의 보좌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고, 불신자의 마음에는, 마음의 왕좌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왕으로 앉아 있다는 그 차이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함을 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을 다 보내고 또 그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사람일지라도 형제간일지라도 제거해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양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역사적인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왕위를 또 풍성하게 내어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주의 뜻과 주의 원함이 우리 삶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복된 소망 침례 교회를 마음껏 주관하셔서 주님이 권능 있게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